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루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의 소원이 달러를 손에 한 움큼 쥐고 하늘을 향해서 웃어 제치는 것도 아니고, 내 평생의 소원이 이 땅에 뿌리 박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평생의 소원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조금 조금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민하게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공부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하나님 복잡한 세상 살면서 우리 속에 쌓인 우리도 모르는 나쁜 것들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것들 부러워하지 않고 저 하늘나라 소망하며 대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승리하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들을 한번 나누십니다. 오늘도 잘 보내셨습니다. 다시 또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이 빠지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학기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한 학기 같이 공부한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우리 표현이 성경대학. 우리 지난번에 82번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82번은 81번까지가 우리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82번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나 그러면, 그러면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83번이 뭐였나 그러면, 그러면 그 계명을 못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한 죄의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럴 때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한 죄는 더 크니라. 그런 걸 보니까 죄는 큰 거 작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큰 거는 용서 안 해주고 작은 거는 용서해 줍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은 84번임 범한 죄마다 마땅히 보응을 받습니다. 그 보응이 뭡니까? 그러면 그 죄가 작은 그 죄가 크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84번까지였습니다. 오늘 85번부터요. 107번까지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와 어마어마한 양을 다루는데, 저는 우리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다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대략 제 시간에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해보죠. 예. 그리고요, 다 잊어먹어도 성도 여러분들, 우리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예, 하나님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평생에서 그거는 놓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저 지금 이 소요리 문답을 합니까? 소요리 문답이요, 1600년 중반에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세기에 줬습니다. 17세기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때는 뿅뿅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85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84번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걸 피해 나갈 방법, 거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까? 85번, 질문도 길고 답도 길죠? 아무리 길어도요, 가만 보면은 그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도요, 가만히 줄이고 하면은 예수님으로 줄여지잖아요.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요약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두꺼워도. 한번 보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요, 답을 하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생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모든 예수적인 방편에 드러난 사연이다.
길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앙이 믿음하고 같은 단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구속의 은택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와 진노,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막 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말씀 따라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 요번 첫 번째예요. 이렇게 길지만 성경구절 사도행전 2장 38절. 굉장히 성경구절 찾아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일단 보면요. 다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보십시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풀려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데 그걸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 동시에 그에게는 생명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따르는 후속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85번입니다. 86번으로 넘어갔습니다. 86번. 그러면 첫 번째, 85번 나왔다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이 요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 또 문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뭡니까?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 문제는 요 밑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세 문제는요, 이 85번하고 연관이 됩니다. 86번 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17세기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360년 전쯤 아니죠. 한 600 하여튼하고 천 이게 460년 전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만드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받기 위해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오직 예수고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도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신학이 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그때를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죠. 그렇죠?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은 뭡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직 예수님만 아닐 것 같으면 뭐 석가나 아니면 다른 거나 아니면 뭐 바위를 섬기거나 뭐 이런 것 같으면 아주 쉽잖아요. 바위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예수님에 관계되는 성경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너무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늘에서 우리 양심을 뒤집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86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다 같이 외우실 텐데요,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대학생 중에 이걸 못 외우는 분 계시면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큰 글씨를 써놓고 동그라미를 막 쳐놓고 이거는 집에 가서 외우는 건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이 성경구절은 꼭 외우십시오. 꼭 외우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저도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주면 받으면 되잖아요. 선물 주는데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한테 무엇인가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구원받는 전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거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요. 이것이 구원받게 되는 이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착한 행실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만약에 행실에서 났다면은 누구든지 뭐를 합니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아 하나님이다 하셨구나. 맞아. 나는 나 자신 아무리 봐도 한심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86번 문제 다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대답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가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받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86번에서 합니다. 우리 87번으로 또 넘어갑니다. 아까 두 번째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지금 문제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뭡니까? 그게 87번입니다. 제가 질문부터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사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열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뭐가 길고 딱딱합니다. 그런데 자꾸 읽어보고 설명을 조금 들어보고 하면 뭔가 가슴에 담깁니다. 제가 간혹 이야기하는 성도님들 콩나물 키워보셨죠? 그렇죠? 콩나물 어떻게 키웠습니까? 콩나물 콩을 물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푹 이불을 덮어놨습니까? 아니면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은 다 빠져나가게 했습니까? 예, 물을 부을 때마다 물은 빠져나갑니다. 부을 때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거기서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고 콩나물 대가리가 초록색으로 되면 안 되죠. 그거 맛없죠, 그죠? 영양가는 괜찮아요. 초록색 되면. 그래도 이제 싫어요. 예, 하여튼 빛이 들어가면 그게 초록색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뉴질랜드에 갔는데 콩나물 공장이 있더라고요. 옛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인이 그때 그분들이 굉장히 못 살았어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 먼데도 이게 막 연락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콩나물 공장을 하는데요. 공장에 와서 기도 한번 안 해주실래요? 그래서 좋죠. 그리고 저는 아주 궁금했습니다. 콩나물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갔거든요. 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사무실하고는 환한데 공장으로 딱 들어가니까 깜깜하게 빛을 다 죽여놨더라고요. 그러고는 콩나물 거기에 다 뭐를 덮어놨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만약 빛이 들어가면은 이건 상품 가치가 없대. 금방 이 대가리가 초록색으로 변해버린답니다. 그래서 노랗게 돼야 여기 고소하고 맛있고 그분은 영양가가 좋다 그러던데 하여튼 그때는 그게 영양가가 좋았습니다. 지금 권사님 말 제가 듣겠습니다. 초록색 때에도 영양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거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하여튼 하고요. 콩나물같이 이렇게 물을 주면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지금 이런 문장은요. 성경에서 읽어보면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거는 딱 무슨 뜻인지 압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딱 믿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딱 믿고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모릅니다. 벌써 눈물이 말랐다 그러면요. 여기가 메마릅니다. 자기 자식이 뭐 잘못됐을 때는 막 답답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대학생들 키워본 사람 있잖아요. 기숙사에 떨어뜨려 놓고 올 때 아빠 엄마도 막 운다 그러더라고요. 왜 울어요? 그 자식 떨어져서 이제 편하게 되는데? 지금 부모잖아요. 그죠? 여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들에 대해서 죽으면 안 울어요. 전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코끝이 찡 하고 가슴이 멍멍하고 눈물이 흘려지는 거 뭡니까? 그러면 이 가슴이 아이에 대해서는 가슴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게 된 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우리잖아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하고요? 바로 알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죄인인 줄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자기 죄인이라 그런 사람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죄인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세상에 있는 뭐를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비추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비춰보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문장들이요. 뭐가 복잡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문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할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자기 옛날 죄도 다 생각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앞으로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그동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를 비춰보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를 하면 반드시 울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회개 그럴 때는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가던 길에서. 이게 죄의 길로 가다가 회개하고 또 그 길로 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콩나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몇 마디가 남아있고 이 중에 몇 마디가 우리 나중에 신앙생활할 때 맞아. 그러는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와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뉴욕에 와가지고 어떤 한 아파트에 오래 살았습니다. 뭐 이사 갈 상황이 아니라 거기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사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나왔는데 그 아파트에 처음 가가지고요. 우리가 샤워만 하고 나오면 이, 막, 우리 집안에 막, 얼람이 빙글빙글 뺑뺑뺑뺑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얼람 울면 미국 이 빌딩이 이거,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샤워하고 나오면서 막 수건 가지고 막 털고 막,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왜요? 전기가 쫙 나오면 이게 막 빽빽 울고 막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얼람 시스템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요. 굉장히 지금 우리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666이라는 게 나올 때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잘은 모르지만 온 세계가 하나로 확 묶여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여파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얽혀서 돌아가지 않으면 666이라는 이게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 28일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인류여 파티는 끝났다. 그러면서 밑에 갑자기 모든 곳에서 거품이 터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또 주택, 여행, 자동차, 학비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전 세계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곳들의 것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우리 마트에 가면은 마켓에 가면 쌀값이 어느 정도 오른지 아세요? 올해 초보담도 지금 60%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60%가? 근데 우리 잘 모르고 살잖아요. 올랐대 그러기만 하고 모르고 살잖아요. 지금 앞으로 지금 저기 그 석유나 음식 식량에 대한 게 얼마나 뛸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이 잘 살기 시작합니다. 인도가 잘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의 인구를 합치면요. 전 세계에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대충 40%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쓰고 있던 이 자원들이나 재화들이 제법 나눠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나라들이 잘 쓰니까 기름, 전기, 어마어마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감당해낼 방법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게 끌려가니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준비들을 하라고 그럽니다. 성도들, 우리는 그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자라네,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렇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무엇인가 이렇게 꿈틀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요, 어떤 한 인물에게 모든 이 세력을 줍니다. 왜요? 세상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국 알잖아요. 막 경제가 어려울 때 어느 대통령을 뽑을 때 딱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저는 그분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못 살면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잖아요. 러시아가, 저 소련이 너무너무 못 살 때 미국에서는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까? 클린턴이 뭐 루인스키인지 무슨 여자 문제들이 막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소련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소련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납니다. 바람둥이라도 좋다. 좀 잘 살게 해다오. 그 사람들이 못 살아지면요, 목표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가지고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해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아까 오직 예수라는 표현이 나왔지만은요, 다가오는 세상, 힘든 세상, 평안한 세상, 어떤 세상이건 상관없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소열이 문답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누구를 붙들라고요? 예수를.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딱 정확하게 잘 믿어보면, 아,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나 얼마나 못 믿을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생명이 이르는 회개가 뭡니까? 그럼 예수를 딱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고 다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86번입니다. 이제 87번으로 넘어, 아, 86번에 성경 하나 찾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뭐? 없습니까? 네, 있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거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그런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회개가 구원 얻는데 동반되어져서 옵니다. 88번으로 넘어갑니다. 아, 88번 아까 이야기하던 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외적이며 일반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들이 파생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례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은 기도로 끝맺힙니다. 소요리 문답은요, 기도로서 끝맞춰집니다. 소요리 문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설명하면서 끝맞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전하는 외적이며 일반적인 means, 수단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외적이며 일반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구원받고 그걸 누 그런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단이 어떤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에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예, 설명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88번은 한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89번요. 이제 말씀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89번은 또 조금 보시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게 효력을 발생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이거 읽어봐야 구원 잘 못 받잖아요. 또 은혜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예,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것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잘 못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읽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이 뭡니까? 특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주는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서 죄인을 반성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뭡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요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줄여보면은, 이걸 줄여보면은.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것과 특히 설교, 설교는 성도 여러분들이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게 합니까?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예. 그 다음에 89번이죠, 지금 우리가. 89번.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주실래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후서. 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믿음, 구원, 교회에서 큼직큼직하게 쓰는 단어들은 어디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어디를 통해서 생기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읽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 읽는 거를 생활화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 아이가 혹시 사춘기를 좀 못 이기고 좀 그 아이가 조금 방황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생활화되어 있는 아이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디모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성경 알았는데 성경 능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17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그렇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 줬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그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우리는 읽기만 하면 되죠. 그냥 잘 듣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가슴에서 잘 간직하면 그 다음에 이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것까지는 우리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늘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까지만 하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답니다. 요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죠? 분유막 이러는 거 생기를 넣어줬는데 그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뭐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방향이 있구나.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잘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역장을 통하거나 저를 통해서 귀에 들려질 때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 믿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성경을 읽는데요. 읽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죠. 우리 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게 우리 89번입니다. 89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읽고 듣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효력이 발생되어집니다. 이게 89번입니다. 90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아까 이제 읽고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는가? 그 다음은 안 보셔도요, 안 보셔도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마음을 다시 진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아주 문어체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하려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로 실천하려야 합니다.
예, 우리는 부지런함과 이게 전부가 뭡니까? 그러면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가슴을 활짝 열고요.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라는 것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어제 저녁 때 우리 교회 찬양 연습하는데 어떤 다른 교회 분이 한 분, 남자분이 저하고 저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옛날에 명성교회를 다녔답니다. 명성교회를.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자기 이민 온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민교회 몸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다르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다른 것들을 조금 이렇게 목회자니까 조금 이렇게 아니까 이렇게 들어봤더니 명성교회는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사모하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는데 이민교회 와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더래요. 별로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가슴을 열고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이든지 한번 제가 듣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듣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여기 뭐 부지런히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다 열정적인 그런 단어들을 풀어 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뭐든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제가 천천히 볼게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임하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실천하여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벌써 딱 앉아 있으면요. 예배 드릴 때 태도나 받아들이는 거나 찬송들이나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분도 한 10년 넘어가고 한 15년 넘어가면 비슷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도 한 15년 지나봐. 그러겠지만 그런 말 할 때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늘 우리가 초심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본 우리는 그 아주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마음 계속 간직하시라고 참 아름다운 거라고. 그럼 왜 이민사회는 왜 그러냐. 그래서 이민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자체가 너무 참 힘이 들다고.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도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미국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아주 복잡한 뭐 컴플레인 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되거나 이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긴장 상태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좀 쉬고 싶은데 누가 한번 쿡 찌르면 얼마나 이게 우리 반응이 막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좀 다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미국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입니다. 열정과 패션과 저 나라 갈 거를 바라보면서요. 이 땅에서 어제처럼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참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91번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그 중에 이제 또 성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시는 방편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례는 뭡니까? 이제 뭐 제가 앞으로 설명이 다 나오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요. 어떻게 하여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목사님 성례가 뭡니까? 좀 있으면 나와요. 교회에서 행하라는 거룩한 예식, 이게 성례입니다.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예식이 어떻게 하면 효력이 됩니까? 요거는 예수님 우리 보고 하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 다시 합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 예, 성례가 문제인지 곧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는 거룩한 예식이 어떻게 해서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그 자체에나 성례를 행하는 자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성례가 두 가지죠. 그렇죠?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세례와 성찬. 좀 이따가 그 문제 자체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성찬식도 행하고 세례식도 행하는데, 만약에 그 행하는 사람 때문에 그게 효력이 있다면, 사람 때문에 효력이 있다면, 그거를 준 사람이 나중에 배반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아, 성례를 행할 때는, 그 성례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성례를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성례에 의지해서 부르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성모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유아 세례를 준 목사님이 큰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효력이 있죠. 왜요? 그 사람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손을 얹고 누구와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받은 세례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용한 분한테 세례를 받으면 더 역사하고 좀 덜한 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그 주는 사람하고는 관계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잖아요. 교회에서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 캐톨릭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줘요? 신부님이?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줍니다.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무효하다고 안 그러죠. 그래서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온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단지 뭐만 확인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공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 입교만 합니다. 일어서서 서약을 시키고 당회에서 문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물세례를 주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신부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와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교회에 온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문답을 하고 공적으로 고백만 하게 합니다. 굉장히 귀중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그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자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을 빌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성례가 구원의 방편이 됩니다. 92번 넘어갑니다. 이제 좀 빨리 할게요. 성경들도 찾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 성례는 뭡니까? 그럼 성례가 무엇입니까는 다음 문제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줬다는 이 예식이 뭡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식이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감각적인 표로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례 주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성찬식 하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각적인 표로서 주님께서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뭡니까?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감각적인 표로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93번 넘어갑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면 성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 요거는 외우십시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학습 문답하는데 그걸 성례식이라고 표현 안 하죠. 그때는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성례식은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럼 구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는요, 요 세례 대신에 할례가 있고요, 성찬 대신에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요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맨날 피 흘림을 그 하는 게 유월절이고요, 세례는 할례입니다. 할례. 신약의 거는 일단 외우십시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예, 요거 외워서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니다. 예,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요거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 구별 못 해도 괜찮습니다. 구별 못 하는구나. 너는 하늘나라 모노지롱.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합니다. 예, 구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그런 구별을 잘 해야 되죠. 지금부터 17세기니까 460여 년 전에 요거 누가 이런 것들을 외웠습니까? 유년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외웠습니다. 유년주일학교 아이들도 이걸 딱 물으면요, 그냥 그대로 딱 대답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신약시대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거 잘 외우십시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92번. 93 넘어갔죠. 94. 이제 세례, 그 다음 성찬, 이거에 대해서 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 가지고 세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요렇게,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속에, 세례가 가져야 되는 의미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세례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물을 가지고 합니다. 종류는 두 가지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에 얹는 경우 있고, 침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 확 잠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어느 게 더 화끈하고 뭐 합니까? 사람들 침례요 그런데 갔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요, 이게 침례도 주기도 했고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침례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세례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는 장로교인들이 세례받았다고 가면요,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왜요? 다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다시 줍니다. 우리는요,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안 줍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합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아주 중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접붙임이 되는 것과 은혜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치는 겁니다. 이 중에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접붙임이 돼. 그리스도하고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접붙임이 됐으면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노래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노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접붙임 돼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산다는 뜻입니다. 세례는요, 물러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그 다음은 뭐 다른 성령 거기 다 붙어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갈 때 상징적으로 물을 위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갈 때 우리도 그 물 속에 다 죄로 다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지금 이렇게 쉽게 돼 있지만은요, 이거 예수 못 믿도록 이렇게 억압하는 나라나 핍박하는 나라나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런 나라에서는 이 세례 자체가 죽음이에요. 세례 받겠다 그러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세례 받겠습니다 그런 거는 거기에서 이겨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은 세례 받으면 너 죽여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받으면서 크게 각오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받는 나라에서는요, 세례 자체가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니까. 그렇죠? 94분에 우리 성경 구절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 4. 예, 로마서 6장. 이제 세례 이렇게 받는 건데요. 천천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접했다 그랬죠. 함께 행동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거 알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거죠.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도 무덤에 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났을 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또 우리 살아날 때 우리도 또한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속의 그 은혜 있잖아요. 거기 같이 접붙임 돼서 그거 할 때 우리도 다 같이 거기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고 그랬다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 하잖아요. 무슨 신앙 고백 합니까? 예수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죠. 세례를 줘서도 안 됩니다. 저 앞으로 예수를 믿겠는데요. 그래 그래 세례 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우리 커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나갑니다. 예, 95번.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세례는 어떤 자에게 안 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안 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되며 입교한 자의 자녀들에게도 베풀게 됩니다. 요 뒷말을 왜 넣어놨습니까? 요 뒷말은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교한 자, 세례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를 뭐라 그러죠?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 그러니까 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든 사람들은요, 유아세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침례교는요, 유아세례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유아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애를 물속에 코 박아가지고 다 한번 집어여버리면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유아세례를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유아세례를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든 사람들과 우리 장로교는요, 유아세례를 줍니다. 왜요? 성경을 보시면 온 가족이, 부모가 믿으면서 온 가족이 구원의 약속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그런 가정들이 많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세례를 이렇게 베풉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요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제가 질문합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것인가? 예,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를 1년에 2번 줍니다. 그렇죠? 언제 합니까? 부활주일 전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전주 이렇게 합니다. 그 공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임종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임종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신데 자기 죽기 전에 나 예수 믿는데 세례 좀 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아니 기다리세요. 아 지금 왜 죽어요? 저기 부활주일 전주까지 좀 기다리 사실하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여튼 세례를 줘야 됩니다.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줍니까?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 같이 애틀리스트 한 분, 두 분을 모시고 가서 그분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합니다. 예수님 믿죠? 오늘이라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죠? 예.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정답이 뭡니까? 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를 확인하면은 예수 믿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거를 공적으로 우리 교회 대표 있는 데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세례를 베풀게 이렇게 합니다. 아주 위급하거나 아주 급한 상황일 때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풉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보통 때는 그냥 스케줄대로 합니다. 아주 급하게 나는 진짜로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저 세례를 받아야 저는 결혼하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급하게 이렇게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날짜를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95번까지입니다. 우리 커피 마시고 좀 쉬다가 그렇게 우리 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6번 하는데요. 96번 하기 전에 성도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한 몇 등 사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내가 60억이잖아요. 그렇죠? 60억 중에 내가 한 몇 등이 될까? 사이트 하나 줄래요? 예. www.globalrichlist.com 여기 딱 들어가면요. 화면이 조그맣게 딱 뜹니다. 거기다가 내 연봉이, 예를 들면 내 가게가, 내 세탁소가, 내 무슨 다 집 식구들이 다 한 거를 딱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10만 불 이렇게 딱 치고 US 달러로 딱 해갖고요. 10만 불 딱 치고 꼭 누르면요. 당신은 지금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에 들고 몇 등째 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사이트를 만든 이유는요. 그걸 이렇게 가짐으로 좀 뜯죠, 그렇죠? 지금 몇만 불 넣는가? 예, 10만 불 넣으니까 4천만 등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 원래 앞에 좀 보여줘. 예, 앞에 좀. 요걸 US 달러, 이거 파운드 US 달러 있는데 US 달러로 하고 10만 불이죠, 그렇죠? 세탁소 잘 된 데는 한 20만 불씩 더 벌더라고요. 20만 불 한번 넣어볼래요? 예, 20만 불 딱 넣으면 몇 등 삽니까? 예, 78만 6천 등 정도 합니다. 예, 지금 세상에, 이걸 이제 이 사이트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 사이트를 만들므로써, 내가 몇 등 밖에 안 되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이트를 만든 이유는, 내가 그래도 제법 잘 사네? 못 사는 사람들도 있네.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도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집에 가셔서 한번 우리 식구들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 나 전 세계에서 꽤 버네. 등수 꽤 되네.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기본적으로요. 세상에 있는 60억 중에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사는 사람,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1달러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버는 액수를 IRS에 보고하는 거 말고 자기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넣어보십시오. 넣어보시면 예, 정확하게 대충 나옵니다. 대충 나옵니다. 그걸 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참 못 사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벌리라 그러네. 성도님들 그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전번에 윤춘중 집사님 우리 저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셨듯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경을 다 쓰셔야 됩니다. 못 사는 사람들, 커뮤니티,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우리 넘어갑니다. 96번. 주의 성찬이 뭡니까? 우리 성찬씨 거행하잖아요. 성례가 뭡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 세례는 뭡니까? 물로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까지 했는데 성찬은 뭡니까? 이만큼 깁니다. 아주 질문은 짧고 이만큼 깁니다. 주의 성찬은 성례입니다. 거룩한 규례입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정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해줬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 나오죠. 그렇죠? 떡과 무엇을요?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긴데 저는 이렇게 말이 딱 길 때는 이렇게 딱 줄입니다. 아하, 정확하게 성찬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복잡하게 설명한 거는 그거 뭐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을 친다 그러면 외우셔야죠. 시험을 친다 그러면. 근데 우리 이거 하는 게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를. 제가 질문합니다. 대답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 예,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무엇을 받고요? 유익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고맙구나. 이러면서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게 재료는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배가 고파서 줍니까? 아니죠. 식사하라고 주는 거 아니죠? 기념하라고 주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합당하게 받으면 그게 따른 모든 유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요게 96번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잘 보십시오. 우리 그 성찬식 때 계속되는 성경 구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요건 내가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언제 해주셨습니까? 잡히시던 밤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사하시고 뚝뚝 떼어서 가라사대, 원래 그 유월절 만찬을 할 때는 그 떡을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맛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무교병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뚝뚝 떼시더니 이거 내 몸이라고 먹으라 그럽니다. 왜요? 이제 제자들이 눈이 둥그러지잖아요. 그죠? 새 언약 가운데서 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요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요 앞에.
기념하라.
예,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잘. 나를 기념하라고. 성찬, 여기 성찬대라 그럽니다. 성찬대. 성찬상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성찬상을 여기다 차리죠, 보통. 루트란 교회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교회나 이런 데는 이게 어디 올라왔나 있나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말씀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성찬식이 중심이라서 그 말씀 전하는 데는 구석으로 이렇게 가 있고 우리는 보통 복판에 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옆으로 왔습니까? 기둥 때문에 옆으로 왔고요. 기둥 없으면 우리도 일로 와야죠. 근데 루트란 교회나 이 매일 그 하는 데는요, 로마 카톨릭하고는 이 성찬상 여 위에 제일 복판에 와 있습니다. 스팟라이트도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와 우리 특히 리폼드 장로교는요, 전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듣는 음식이라면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먹는 음식입니다. 먹는 음식입니다. 먹는 말씀입니다. 먹는 말씀. 그래서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 가지고 이거 내 몸이니까 이걸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을 받을 때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고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먹으면서.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은 거행해야 됩니다. 환란 핍박 받는 나라에서는 성찬식을 못 거행하잖아요. 거기 성도님들은요, 진짜 성찬식을 한번 거행하는 게 그들 소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막, 빨리 끝 안 나나, 왜 이러나, 그러면서 참여할 때도 어떨 때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나,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유익함이 따라오지 않죠. 그 성찬식에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걸 받으면 큰 유익들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찬식 행하실 때, 진짜서 우리 그 오르간하고 피아노하고 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음악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돌아가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떡을 받고 잔을 진지하게 받으시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익이 그 사람마다에게 임합니다. 근데 이 성찬식은 굉장한 의식이에요. 대단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성찬식 받으실 때요, 아주 진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구절 26절까지입니까? 예. 96번 다시 문제 한번 주십시오. 96번. 성찬이 뭡니까? 이건 성례로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재료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번요. 아까 합당하게 그랬죠. 그럼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 오늘 끝까지 다 받았습니까? 예.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당하게입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십니다. 시작.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복종할 새로운 각오가 자기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혹 부당하게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정죄를 먹고 마실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면 큰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을 양심으로 삼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할 줄 알고. 그래서 성찬 예식 행할 때 많이 울죠.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저도 딱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뭐 그때 해결이 다 되겠지만 저도 한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왜 저 같은 놈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 네가 더러워도 내가 사랑했다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은 말씀하고 달라서 감각적인 표라 그랬잖아요. 감각적으로 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떡을 먹을 때,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합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합당하게 받아야 됩니다. 합당하게 하는 게 뭡니까?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 또 주님을 양심으로 삼는 믿음, 회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98. 이제 기도에 대한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뭡니까? 그럴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 뭡니까?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과 여기에 성례와, 그죠? 성례는 뭐와 뭐라 그랬죠? 성찬과, 예, 세례와 성찬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뤘고, 그 다음에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씁니다.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 글을 쓰는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른 게, 우리는 다 알만 그냥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알아도 길게 쓰죠. 미국 사람들이 쓰는 책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게 늘겨 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기도? 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예,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위에 이분이 하는 그 직책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름을 호적에 등록한 이름이 있잖아요. 예, 예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튼 예수님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합해야 됩니까? 여기에 있죠.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 뜻이 맞는지 그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성경을 보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는 다른 거로 이렇게 이루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거리가 있으면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해받으신,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드리면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기 자복, 감사,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성도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내용이 많으면 기도가 길어지고 중간에 내용이 적으면 기도가 적어지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원 아랠 바를 아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시켜놓으면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 앞에 뭐죠? 이거 그 아뢰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왜 너 아는 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들입니다. 아뢰는 것들.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알지만은요. 우리 성경 구절 98번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요. 요한복음 16장 23, 24.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은 조금 더 오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조금 더 오래 하겠다가 진짜 조금 더입니다. 16장 23에서 24.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나올 때는 강조하는구나 이러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대로 사시다가 많은 이루어짐을 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겠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97번으로 넘어갑니다. 아, 97번 아니죠. 99번. 예. 99번. 그러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혹시 기도에 샘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디렉션을 주신 게 있습니까? 그게 99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해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성경의 법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부르짖어라, 막 마음을 다해서 해라, 두드려라, 뭐 이게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맞죠? 성경에 다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데 유용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와 같은 기도, 가르쳐 주신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데, 보통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번부터 107번까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면 뜻은, 그게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의 특징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주기도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중간에 전부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 안 되는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데를 지칭할 때는 하늘이라고 불러주죠. 그렇죠? 계신이라는 건 뭡니까? 살아계신다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요는 뭡니까? 그러면 기도드릴 때는 우리만 안 하고 같이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보시면요, 주기도문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성도분들 기도가 막힐 때는요, 그냥 주기도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학우들이 그 경건에 예배드릴 때는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학우는 하도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그냥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역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 기도죠. 그렇죠? 성도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배 마칠 때 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 예배 마칠 때 왜 그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예배 마칠 때 써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저도 새벽 기도 마칠 때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의 샘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거지, 그걸 하면 마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99번부터 107번까지예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7번까지 다 마쳤거든요. 이거 107번까지 다 했습니다. 할까요? 저는 다 준비했는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재미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볼 텐데요. 집사님 조금 이따 띄워주시고, 딱 화면이 뜨면 그 화면을 저하고 같이 빨리 읽어가는 겁니다. 화면이 딱 뜨면 그 화면을 저하고 같이 빨리 읽어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 별거 아닌 존재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빨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잘 읽었죠, 그렇죠? 네, 근데 한번 보실래요? 캠리브지 대학의 연결구가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배열어 있는가 하는 학은너는 충하여지 않고, 그런데 이거 우리 어떻게 읽었습니까? 제대로 읽었죠?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걸 얼마나 재미나게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슨 글을 읽거나 단어를 볼 때는 그 단어 첫 끝에 대한 걸 이렇게 쭉 이렇게 보지 하나하나 안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읽을 때 들었거든요. 이거를 캠리브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이렇게 하고 연결구가에 이렇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요 대단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다 또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땅 사는 동안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많은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님 위해서 좀 쓰는 겁니다. 세상 나가 사업할 때는 그걸 다 쓰십시오. 지금요 셀폰 있잖아요. 제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셀폰 기능을 우리는 10%도 못 씁니다. 그 안에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모릅니다. 컴퓨터요? 1%도 못 씁니다. 저는 그 컴퓨터에 있는 거 그냥 설교 만들고 좋은 거 있으면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것밖에 못 합니다. 아마 1%가 아니라 0.1%도 못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는 우리가요 0.1%도 어쩌면 사용 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뇌에 1%도 사용을 안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확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신 탤런트를 다 써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0.1%도 안 쓰고 1%도 안 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읽어보니까 아시잖아요. 연세 드시는데도 저거 어떻게 저걸 잘 읽어요? 지금 제가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랬지. 읽으면서 모르고 읽은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시작 그러고 막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쟤 따라오시더라고. 연세 드시는데도 그냥 읽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입니다. 주님 위해서 안 써먹고 있는 거 숨겨놓은 거 많습니다. 주님 그거 안 써먹었다가 뭐 하게요? 그거 숨겨놨다가 어디다 쓰시게? 그 주님 위해서 다 쓰십시오. 주님 위해서. 교회 나오시면요. 주님 위해 쓸 때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분들도 많고 필요하신 분들, 우리 위로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좀 필요로 해서 뭐 이런 사람들도 하여튼하고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10분 활용하십시오.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교회를 움직이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속에 따뜻함을 주시고요. 상처받은 심령들 속에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막 돕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영혼학교에 소열이 문답을 했습니다. 참 딱딱한 게 있습니다. 알아요? 이거요. 한 문제 하나 가지고 2시간 하는 겁니다. 문제 하나 가지고 2시간. 근데 오늘은 우리 문제 20문제를 1시간 반에 했습니다. 저는 믿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 되고도 남는다는 거. 가슴을 크게 피시고요. 이민생활하는데 기죽지 마시고요. 조금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이민생활하는데 영어가 좀 못되면 어떻습니까? 손발 움직여가지고 우리 모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쓰시다가 주님 앞에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내일 우리 교회 스피리투스 이 자리에서 8시에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또 우리 함께 격려도 하시고 또 함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우리 능력이 참 적은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또 잘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큰 장점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단점을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게 만들려고 노력하게 하지 마시고 있는 장점을 더 내세워서 하나님이 일들 많이 하는 귀한 지혜로운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딱딱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일리 문답서를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에게 주신 큰 원리들을 가슴에 잘 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우리는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많이 받아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주를 아름답게 참석한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에서 숨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 학기에, 우리 다음 학기에 또 개강할 때에 더 많이 참석해서 귀한 은혜 더 많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